44절에서 5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 봅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고난 주일이지만은 우리 밝은 얼굴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침침하고 두렵고 어두운 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던 그 시간, 태양이 빛을 잃었고 온 땅에는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었다 그랬죠. 우리보다도 시간이 6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오는 하루 중에도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이 땅 위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어둠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이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자연적인 어두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린 양으로 오셨죠. 이 어린 양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어두움이 구약에도 임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임한 이 어두움은 이미 구약에 계획이 되어 있던 그러한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입니다.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이 죽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열 번째 장자 죽음 바로 앞에 이 어린 양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아홉 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이 흑암은 단순한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어둠이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자연적인 어둠이었습니다. 낮에도 이런 어둠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더듬는 어둠은요 바로 눈앞에 있는 형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눈앞에 손을 이렇게 흔들어도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둠, 두려움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는 좌우를 분간을 할 수가 없고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영적인 실패와 좌절, 절망, 그리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어둠이죠. 이 어둠이 보여주는 것은 한쪽으로는 죽음이고 심판이지만은 또 다른 한쪽에는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아홉 번째 재앙인 이 어둠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심판이 임할 징조였지만은 고센 땅에는 빛이 비쳤습니다. 이 빛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징조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보면은 심판의 징조이지만은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곧 이것은 구원의 징조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여셨습니까?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더라 이 헬라 단어는 능동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찢어진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군가가 찢은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소의 휘장을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사람이 잡고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찢어져야 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소를 휘장을 찢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찢어서 버리신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는 금으로 만든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보고 서서 날개를 이렇게 펴서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 보좌가 하나 있는데 이 보좌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양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죄를 속죄하는 자리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말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 또는 풀어서 은혜의 보좌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전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들어갑니다. 자식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죠. 매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할 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천 년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이 해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그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전에는 두려워하면서 들어갔죠. 이제는 담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성소에 찢어진 그 휘장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찢어지는 운명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면서 새로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찢어서 버리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받아서 지불했다. 자신의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속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저주를 다 받아서 자기의 몸을 다 찢어가면서 거기에서 운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십자가 위에서 보고 계셨던 꿈이 있었죠.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딱 그 현장을 눈에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예언을 해놓은 성경인데요, 우리는 보통 시편을 예언서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시편에는 예언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 현장을 가장 세밀하게 묘사를 해놓은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꿈인데요, 그 꿈을 보고 계셨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를 시편 22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확한 이 문장을 시편 22편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하여서 돕지 아니하시고 왜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참으로 괴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그 모습도 그대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틀리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예수님을 죽이는 로마 병사들, 힘센 로마 병사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 너무 목이 마르셔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죠. 딱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악한 무리들이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은 로마 병사들이 다 벗겨가지고 찢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질병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새로 옷을 가지려고 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속옷 한 통으로 지은 이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갔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옷도 다 밝아 벗겨져서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처절한 십자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던 시편 22편에서는 이제 27절에서 3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고 계셨던 것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27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새로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셨던 것은 열방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꿈, 그 꿈을 그곳에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 당신의 아들을 직접 저주하시면서 찢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아들을 대가로 내어주면서 보고 계셨던 것은 땅끝에서부터 아버지를 떠난 아들들이 돌아오는 그 행렬, 그 행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우리들을 그곳에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비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꿈꿔야 하는 것, 매일매일 우리 입에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VIP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것 또한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복음을 전할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작정하고 기록하는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보고 계셨죠. 주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꿈이죠. 이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누구든지 이 길로 걸어서 들어오라. 그가 누구이든지 이곳을 향해서 나아오면은 내가 그를 구원시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제일 먼저 걸어 들어온 이방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십자가 현장,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도 이 길 걸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걸어왔던,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한 사람,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 했던 말을 조금 다르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왜 복이 있다 그러냐면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면은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 백부장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의 현장에서 몫을 받도록 지시한 사람입니다. 책임자입니다. 그런 원수에게조차도 열려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이제 이 새로운 산길, 이 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50절 말씀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공회의원이 어디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죠. 국가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불법적으로 예수를 죽이자라고 의결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불법 심판을 결정할 때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요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섰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자기 살려고 도망을 간 상태이죠. 함부로 나서면은 그도 이렇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은 공회의원이고 부자입니다. 그가 나서면은 이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공회의원의 자리도 잃을 수 있고 그리고 재물도 빼앗길 수 있고 그도 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나섰습니다. 왜 나섰습니까?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주눅들어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담대할 수가 있죠. 그는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나갔습니다. 십자가 향을 당해서 죽은 예수님, 살아계시는 분도 아니고 죽어있는 분인데 그는 당당하게 나가서 시신을 주십시오.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살 수 있는 새로운 그 길 속으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요셉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한 사람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무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누가 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왔죠.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는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던 사람인데요. 그가 밤중에 찾아왔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소심했던 사람이 당당해졌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어서 그 시신을 주십시오. 제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시신을 수습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용기가 생겨나고 숨어서 믿지 말아야 되겠다, 당당하게 드러내어놓고 믿어야 되겠다. 십자가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비전 속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어디에 장사합니까? 누가복음 23장 52절 3절 말씀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랬죠. 바위에 판 무덤은 부자들만 사용하던 겁니다. 서민들은 땅을 파고 평토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보통 이 무덤에는 시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가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유대인의 그 무덤 속에 돌을 파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속에 허락을 맡고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보니까요, 통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여러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고조 할아버지 무덤. 고조 할아버지의 시신이 다 썩으면은 뼈를 거두어서 조그만 통에 담아서 둡니다. 그 옆에는 증조 할아버지의 그 통.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유골함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아들아, 나는 이 옆에 이렇게 내 유골함을 두어라. 그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족의 묘드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무덤은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었죠. 그러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따로 준비를 해둔 그러한 무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시선을 이 새 무덤에 넣은 것이죠. 이런 미세한 장례 절차까지도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예언이 53장에 나오는데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비전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그 비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셨던 그 비전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인류가 생명수 강가로 몰려오는 그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꿈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이 꿈, 이 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눈을 좀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눈을 감으셔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십자가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면 뭐가 제일 많이 보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너무 많은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그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적인 것에 우리 눈을 좀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그리셔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이상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눈을 자주 감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꿈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맞아들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부리지 말고 쓸데없는 거 붙잡으려고 막 달려가지 마시고 오로지 십자가 바라보면서 정면 승부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고 우리를 하여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눈을 감으시면서 이 십자가를 꿈을 꾸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담대해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